사무엘하 24장 4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라스에 이르고 다띠모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난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아홉 달 스무 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어제 이어서 오늘 24장 9절까지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인구조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어제 1절부터 4절 앞부분까지 보았죠. 어떻게 죄 짓는 일을 시작했는지 그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읽은 4절부터 9절까지는 실제로 인구조사를 어떻게 시행했는지 어디 어디를 돌아보았는지 이렇게 쭉 기록을 하고 있어요. 미리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본문을 읽으면 그냥 담담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가 보다 싶지만 언제나 그렇지만 이 일이 도대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건 죄 짓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지을 때 또 하나님의 뜻에 어그러지는 행동할 때 어떠한 모습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인 거거든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본문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4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 인구조사를 실제로 어디 어디를 돌아다녔는지가 쭉 나옵니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지명들이 쭉 나오는데 4절 중간에 보시면 유업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이제부터 지명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5절부터 요단을 건너 이렇게 시작하죠. 이게 사실 지도를 옆에다 놓고 설명하면 훨씬 더 간단한데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지명들만 쭉 있어서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머릿속에 지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렵지는 않습니다. 위쪽에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이 쭉 내려오다가 맨 끝에 사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에는 갈릴리 호수, 남쪽에는 사해가 있는 거예요. 그 중간에 요단강이 있는 거고요. 근데 이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지금 건너간 겁니다. 자, 그러면 5절 다시 보세요. 요단을 건너 동쪽으로 간 거죠. 갓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지금 아로엘이라고 하는 곳에 갔어요. 그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장막을 쳤다. 그러니까 지금 처음 출발하는 지점이 어디냐면 아로엘입니다. 아로엘은 어디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지도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남쪽에 사해가 있죠. 사해의 오른쪽 편입니다. 사해의 동쪽 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 놓고 보면 맨 오른쪽에서 맨 아랫부분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인구조사를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길라앗에 이르고 이렇게 돼 있죠. 길라앗은 이 아로엘에서부터 위로 조금 더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에서 오른쪽 편이기는 한데 중부 지역에 길라앗이 있습니다. 다띠모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에 이르서는 시돈으로 돌아 7절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그래서 이 요단강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간 다음에 밑에 남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중부 북부로 쭉 올라가서 어디까지 왔냐면 두로와 시돈까지 온 거죠. 두로와 시돈은 북쪽 지역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국경을 넘어선 지역이에요. 두로와 시돈까지 왔고요. 그 다음 7절 중간에 보시면 히위 사람과 가난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히위 사람이 살던 땅, 가난 사람이 살던 땅이 왔죠. 여기는 어디냐면 이스라엘 본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쪽에 두로와 시돈까지 간 다음에 이스라엘 본토로 이렇게 쭉 밑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요단강 왼쪽 이스라엘 땅으로 내려온 거죠. 그래서 중부 지역까지 히위 사람, 가난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른 다음에 7절 끝에 보면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 이릅니다. 브엘세바는 맨 남쪽 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설명을 이렇게 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저를 한번 보세요. 위에 갈릴리가 있죠. 요단강이 있고요. 사해가 있죠. 동쪽으로 건너갔습니다. 동쪽에서부터 아래부터 시작해서 중간으로 올라와서 맨 꼭대기까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와서 중부로 남부까지 이렇게 쭉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 바퀴 쭉 돌아서 이제 인구조사를 했다. 이렇게 지명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걸 생각해 보면 한두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일단 상세한 지명이 나왔죠. 상세한 지명. 이걸 보면, 야, 이 독특한 지명들 나왔네. 신기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조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용이 아닙니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다윗이 죄를 짓는 모습이 온 이스라엘 사방천지에 다 증거물로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편으로 보면 야 정말 넓은 지역 인구조사 했구나 이렇지만 다른 식으로 생각하면 야 넓은 지역을 다 돌아다니면서 여기서도 죄짓고 저기서도 죄짓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데 아로엘에서도 인구조사, 길랏에서도 인구조사, 시돈과 두루로에서도 인구조사 온 사방천지에 죄짓고 돌아다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조사 했구나 이럴 수 있지만 다르게 보면 이게 죄짓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흔적을 다 없앨 수가 없어요. 온 사방에서 죄를 졌으니까요. 두 번째로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처음에 다윗이 인구조사를 할 때는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단에서 부엘사바까지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단에서 부엘사바는 단은 북쪽 끝이고요. 부엘세바는 남쪽 끝입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원래 그렇게 출발을 했는데요. 실제로 인구조사는 어디까지 했느냐? 북쪽을 보면 두로와 시돈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두로와 시돈은 단을 넘어서서 더 북쪽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인구조사 하겠다 했을 때는 전형적인 전통적인 이스라엘 영토를 인구조사 하겠다 이야기했지만 실제로는 아마 이 당시에 두로와 시돈도 다윗의 영역에 들어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까지 훨씬 더 먼 북쪽 지역까지 인구조사를 한 거죠.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인구조사가 금지되어 있거나 혹은 별로 바람직한 것이 아니었다 말씀을 드렸는데 현실을 놓고 봤을 땐 왜 바람직하지 않았는가? 이유가 간단합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인구조사는 다윗 통치 초기에 벌어진 사건이에요. 다윗이 늙어 죽을 때쯤에서 인구조사한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이 지금 인구조사했죠. 그 위에 계속해서 정복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동쪽으로도 더 먼 지역까지 땅을 차지하고요. 남쪽으로도 더 멀리까지 땅을 차지하고요. 북쪽으로도 하맛 소바까지 더 멀리까지 땅을 차지합니다. 물론 서쪽은 땅을 차지할 수가 없어요. 바다니까 나갈 수가 없는데 그래서 지금 인구조사란 영역보다 조금만 더 있으면 남쪽, 동쪽, 북쪽으로 훨씬 더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놓고 보면 지금 인구조사한 게 별 의미가 없어요. 아직 하나님이 주실 복을 다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있으면 복을 더 많이 받을 것이고 그래서 자기가 다스리는 모든 영역에 대해서 더 많은 백성들이 자기 휘하로 들어오는데 굳이 지금 이걸 할 필요가 있는가? 그러니까 지금 조사에서도 조금만 지나면 인구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이 확확 더 늘어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인구조사가 갖고 있는 또 다른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본문을 보면서 지명도 익숙하진 않지만 조금 있으면 암몬이 다윗 수중으로 떨어질 텐데 암몬 사람들 속에는 몇 사람이나 살까? 조금 더 있으면 에돔이 다윗 수중으로 떨어질 텐데 조금 더 있으면 다메섹도 다윗이 다스리게 될 텐데 그 지역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을까? 얼마나 더 많은 숫자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붙여주실까? 이 내용들은 다 빠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열심히 하기는 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복을 다 주시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미리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는 더 넓은 지역을 갔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두 번째로 그 뒤에 8절 9절을 보시면 상황에 대해서 결과를 보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8절을 보시면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아홉 달 스무 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이제 출발했던 곳으로 돌아왔어요. 인구조사란 기간이 얼마냐면 아홉 달 스무 날.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뭐 열 달 걸린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사람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아 이렇게 오랫동안 걸려서 자세하게 인구조사를 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건 우리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건 죄 짓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이렇게 오랫동안 죄를 지었구나. 이렇게 오랫동안 죄를 지었구나. 다윗이 하루 이틀을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자기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돌이키지 않고 열 달 가까이 계속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동안에 중간에 그만두고 회개할 수 없었을까? 또 다른 편으로 생각하면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열 달 동안이나 다윗이 죄를 짓고 있을 동안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을까? 억지로 그냥 손모가지로도 그냥 분질러서라도 끌고 왔으면 다시 좀 중간이라도 그만뒀을 텐데 근데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방치하시죠.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의 삶을 보면서 다윗이 중요한 죄를 지었던 것이 세 번 있었는데 법궤를 옮길 때 그땐 하나님이 즉결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세바와 간음을 했을 때 우리아를 죽일 때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죠. 바세바가 임신할 때까지 가만히 계십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쳐서 살해하고 죽일 때까지 가만히 계십니다. 그 이후에 사건이 끝난 다음에 심판하시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죄를 짓고 있는데 10달 동안 마치 그게 죄가 아니냐. 다윗이 그냥 편안하게 자기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게끔 다 내버려 두시고 그 모든 상황이 끝날 때까지 침묵하고 계시는, 방치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만약 이게 죄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상하게 하시거나 물질을 잃게 하시거나 좋지 못한 일을 만나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막지 않으셨을까요? 아니요. 막아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내버려 두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죄를 짓고 있는 동안,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무언가 다른 일을 선택해서 하고 있는 동안 평안하다고 해서 아 이게 주님의 뜻인가 봐, 절대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다윗도 10달 가까이 그대로 지나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결국 결과를 보고하죠. 9절에 보면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합니다. 인구조사 했으니까요. 이거 하려고 보고한 건데 이렇게 돼 있죠.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 80만 명, 유다 사람이 50만 명.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이 숫자만 놓고 보면 처음에 히브리인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보다 훨씬 늘었습니다. 많이 숫자가 늘었어요. 복을 받은 거죠. 그런데 이 복의 내용을 보시면 되게 간단하죠. 뭐 돌아다니던 지명은 이렇게 여러 군데 써놨는데 뭐 지파별로 보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지역별로 우리가 갔더니 아루엘은 몇 명, 중부지역은 몇 명, 북부는 몇 명 이렇게 상세하게 보고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보고가 안 돼 있어요. 아마 요압은 상세하게 보고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경은 간단하게 기록한 거예요. 그까지가 죄 짓는 건데 복잡하고 길게 상세하게 이야기 들을 필요가 뭐 있나? 그냥 이렇게 뭐 그냥 80만 명, 50만 명 이렇게 있었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기록하고 넘어가 버린 겁니다. 별로 의미가 없는 조사니까, 하나님께서 합당하지 않은 거니까 하나님이 큰 관심을 두지 않는, 또 상세하게 기록할 의미도 없는 그런 지경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인구조사를 기록을 다 마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 여기까지가 이제 다시 죄를 범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불행하지만 다음 주에 가면 우리가 참 보고 싶지 않은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인구조사가 죄를 지은 것이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내용이 뒤에 나옵니다. 여지껏 10달은 편안했죠. 죄 짓는 과정이지만 편안했습니다. 이제 심판받기 시작할 겁니다. 그걸 면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 멋대로 했으니까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만난 거예요. 자,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두세 가지 제가 정돈해서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이 이렇게 죄를 짓는 것을 보면서 한편으로 제가 요압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요압은 다윗이 하는 일이 악한 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명령하니까 복종하죠.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내가 만약 다윗이라면, 내가 만약 요압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만약 우리 아들이 어디 취업을 했는데 요압 같은 입장이에요. 죄를 지으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그럼 나는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 우리 아들은 뭐라고 행동을 할 것인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이 만약 요압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건 사람마다 다 뭐 입장이 다 달라요. 저 같으면 이렇게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왕이라 하더라도 다윗이 죄를 짓는 명령을 했잖아요. 아마 요압은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낳을지 아직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조금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심판받아서 몇만 명이 죽습니다. 그냥 단순히 몇 사람 망하는 정도가 아니고 몇만 명이 죽임을 당하는 지경이 돼요. 이런 악한 일에 지금 요압이 내가 수단으로 쓰였다?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요압이었으면 저는 코로나 걸립니다. 일단 자가격리를 들어가야. 들어 눕습니다. 안 해야죠. 만약에 들어 눕는 것으로 불충분하면 3층쯤 되는 데 가서 뛰어내릴 겁니다. 다리가 분질러져야 아 제가 나가서 인구조사 복종하고 싶은데 다리가 분질러져서 못 다닐 것 같습니다. 미안하지만 다른 분에게 안 가야 됩니다. 악한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왕이 시켰으니까, 엄마가 시켰으니까, 사회가 시키니까 안 해야 됩니다. 그 결과가 뻔한데 그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권력을 누리고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거든요. 그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대단히 잘못한 거예요. 다윗도 잘못했고 요압도 잘못했습니다. 길을 찾았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두 번째, 기간이 길잖아요.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를 짓는 기간이 긴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아직 심판은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회개할 수 있는 기간이 아직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직 완전히 망하지 않았잖아요. 심판이 임하지 않았잖아요. 지금 만약 다윗이 다섯 달쯤 되었을 때 회개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벌을 받았겠죠. 그렇지만 조금 감해졌겠죠. 아니면 그나마도 안 됐으면 열 달 동안에서 인구조사가 끝났어요. 요압이 보고하러 왔을 때 다윗이 아니야 나 보고 안 받을래. 이거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한 게 아니었어. 나 이거 그만둘래 하고 그때라도 회개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때라도 회개했으면 조금 더 심판을 감하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있는 동안 내 욕심대로 이것저것 행하는 동안 뭔가 마음이 찜찜했겠죠. 이렇게 해도 되나? 뭔가 찜찜하고 있는 동안 그만두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회개했어야 됩니다. 근데 사람은 타성이 있어서요. 일단 한번 뭔가를 시작하면 지금 당장 어떤 손해를 보지 않으면 괜찮겠지 하고서는 끝까지 갑니다. 그리고 맨 끝에 온팡다 심판을 받는 그런 지경이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고 계실 때 얼른 회개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릴게요. 다음 주에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보겠지만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문맥 속에서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23장에 무슨 내용이 나왔는지 생각해 보세요. 23장을 보면 다윗과 함께 사역했던 37명의 용사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 주변에 얼마나 전쟁을 잘하고 용맹스럽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제일 처음에 3명이 등장하죠. 1대 800으로 전쟁에서 이기는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1대 300으로 전쟁에서 300명을 한꺼번에 막 쓸어버리는 사람. 이런 용사들이 37명이나 다윗에게 있었어요. 그 목록이 23장에 쫙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무서울 게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도 전쟁을 잘하지만 주변에 싸움 잘하는 용사가 37명이나 딱 버티고 있으니까. 근데 24장에 뭐가 나오죠? 다시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볼 거예요. 심판받습니다.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아무리 싸움을 잘하는 용사들이 수십 명이 주변에 있어도 죄를 지으면 심판받습니다. 면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머리가 좋고 아무리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무리 성실히 열심히 노력하며 살았어도 그래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 뜻대로 합당하게 순종하며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날려버리시고 쓸어버리시고 열매를 얻지 못하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이 심판받을 때를 가만히 보면 조금 있으면 다음 주에 심판받는 내용이 나오는데 왜 심판받는가? 용사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용사가 있어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돈도 있어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능력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까 그걸 막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건 거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주변에 단 한 사람의 용사도 없을 때 다시 호롤단신으로 있을 때 다시 돈이 하나도 없어서 오늘 당장 먹을 게 없을 때 그때 믿음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작정하시면 아무도 그것을 또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요.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또한 섬기는 마음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상황을 놓고 보면 야, 내 주변에 이렇게 싸움 잘하는 사람이 많은데 다 쓸데없습니다. 결국 다 심판받고 죽임당할 겁니다. 내 주변에 이렇게 아무도 없는데 아니요 그것도 상관없어요. 내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죄를 짓는데 불순종하는데 심판을 면할 방법이 없고요. 하나님을 막아낼 그런 용사가 없습니다. 우리가 늘 이것을 기억해서 주님 제가 늘 죄를 멀리하는 사람 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마음을 늘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일들 또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과연 하나님 뜻에 합당한지 지금 당장 평안해 보여도 과연 이대로 그대로 지내도 괜찮은 것인지 내가 지금이라도 그만두고 회개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늘 생각하고 주님 앞에 살펴보는 또 성령님의 인도하신 바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죄를 지으려는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이 격동된 이후에 열 달이나 그 죄를 범하는 악한 행동했던 것 우리가 살펴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인내하시며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그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자기의 욕심대로 행동한 것도 우리가 살펴봅니다. 지금 당장은 평안하고 내가 갖고 있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음을 또한 우리가 생각합니다. 우리 가운데 깨닫는 마음을 또 지혜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또한 주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을 신뢰하고 소망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성령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옵나이다.